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제가 6년 동안 살았던 스위스 제네바에는 회의시설과 숙박시설을 겸해서 운영하는 존 낙스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갔습니다. 낙스는 칼뱅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고 제네바에서 1556년부터 3년 동안 영어권 개신교 피난민들을 위해서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교회 개혁을 한 것이 오늘날 장로교가 되었습니다. 존 낙스 센터에서는 제네바에 있는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모여서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모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려고 하는데 발표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의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다른 사람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하고는 싶은데 제 외국어 실력이 짧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모임이 있을 때 참석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로 방언, 치유, 기적 등등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의 목사님이 발표자가 영어로 말하면 불어로 통역하고 불어로 말하면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원래 제 영어와 불어가 짧아서 잘 못 알아들을 때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날은 마치 제가 외국어 방언과 외국어 방언 통역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주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가 있은 후에 몇 개의 언어 군으로 나뉘어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영어를 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토론의 내용도 앞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토의 진행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이야기해도 되느냐고 양해를 구하고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다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으로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즉 사역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증인이 되는 데는 말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제자가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고 나면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기적은 가짜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고서도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 토론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연세가 60세도 더 되신 분이 제게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은 떠나시지만 대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보혜사의 문자적인 뜻은 옆에서 속삭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긋날 때에는 그것은 아니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때 정말 고맙다 끝까지 함께 걸어가자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삶에 안개가 가득한 것 같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좌절하고 싶을 때 힘들지 내 손잡고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보혜사로 사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그것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과부가 랩돈 두 개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돈을 움켜쥐는 삶을 사느라 평생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삭개오에게 힘들지 내가 내 그리스도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갈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한하고 이기적이고 욕망 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 지방 사람들과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가치관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무겁게 여기고 복음을 가치있게 여기며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바르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반대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귀한 구원을 어떻게 염치도 없이 공짜로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우리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그 사용료를 내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있는 동안 양분을 공급받는 비용을 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태교를 받는 교육비를 내었습니까?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지불하려고 해도 태아에게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은 전적으로 무조건 받음의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상급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고 또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세 번째 표지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따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우리 고전 춘향전입니다. 이 작품은 TV 드라마와 영화로 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몽룡과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보기도 하고 몽룡이 어사가 되어서 출두하는 장면이 신이 나서 보기도 합니다. 춘향전은 순간순간 극적 반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는 춘향전을 다른 각도에서 본 방자전이라는 영화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춘향전이 소설이 아니라 나의 실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춘향이처럼 살아가야 한다면 참 많이 힘들 것입니다. 내가 기생의 딸로 태어나서 평생 기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또의 아들이 사랑한답니다. 반상의 법도를 어길 수 없다고 말해도 막무가내로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몽룡이 한양으로 가야 한답니다. 그것도 기약도 없이 그러면서도 꼭 내려오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믿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변사또가 등장해서 무지막지하게 괴롭힙니다. 수청 들기를 끝까지 거부했더니 감옥에 가두고 목에다 칼을 채웠습니다.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몽룡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만났는데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아마 깊은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춘향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몽룡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춘향은 몽룡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사또는 사탄입니다. 변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듯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수청을 들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고통을 겪게 합니다. 춘향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몽룡이 어사가 되어서 출두하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간절하게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사출두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거룩한 춘향, 성춘향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춘향전, 신춘향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을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난 뒤 지난 날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오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3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고난과의 싸움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생의 순간순간마다 변사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말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대부분 표지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 부분은 금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30-40년 전만 해도 금박 성경은 참 귀했습니다. 그때 성경의 표지는 대부분 비닐이었고 이 배 부분은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붉은 성경이 금박 성경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주님보다 영광의 주님만 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보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황금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눈물도 간절함도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고난과 눈물입니다. 욥이 고난당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사도 바울은 같은 감옥에서 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고난당해 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대중가요 중에 하나가 여러분입니다. 이 노래는 본래 윤복희 권사님이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불러서 대상을 받은 노래입니다. 이번 달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미군 부대에서 생계를 위해서 무대에 올라야 했던 삶이 녹아있다고 했습니다. 1976년 2월 27일에 대구로 공연을 내려가다가 빗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3바퀴나 굴러서 반대편 차선에 뒤집힌 대형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적처럼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고 때 빗줄기를 타고 성령님께서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윤 권사님은 대구 공연에서 본래 부르기로 했던 첫 곡을 부르지 못하고 조명도 반주도 없이 첫 곡을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영어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체험하고 2년이 지난 후 열병이 나서 누워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딸아, 외로우냐? 내가 위로해 주마. 내 손을 잡고 있으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것을 받아 적은 것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래는 가요라기보다 윤 권사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는 고백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에 위로와 눈물이 되어주셨고 등불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이어도 기쁨으로 감내하겠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와 동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돋보이는 것으로 나를 채워주기를 목말라 합니다. 지난 5월 25일에 25년 동안 진행되었던 오프라 윈프리 쇼가 막을 내렸습니다. 4561회가 방영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04년 9월 13일 방송일 것입니다. 그날 윈프리는 방청객으로 참석한 276명에게 모두 새 자동차를 한 대씩 선물했습니다. 그날 방청객 숫자가 250명도 300명도 아닌 왜 276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태풍을 만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망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상함을 입지 않고 모두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윈프리는 오늘 방송은 제가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방송은 아무리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열리는 특별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멘트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13번 방청객, 40번 방청객, 105번 방청객 해서 방청객들을 호명하자 당첨된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11명을 불러서 여러분 모두 새 차를 기다리셨죠? 축하합니다라며 그들에게 제너럴 모터사의 중형 세단인 폰티악 G6의 열쇠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떨결에 불려나온 사람들은 물론이고 순간 스튜디오에 있는 방청객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윈프리는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상자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 상자 안에 마지막 12번째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상자를 열지 마시고 흔들지도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자를 나누어 주고 그가 신호를 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상자를 열고서는 열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악했습니다. 모든 상자 속에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윈프리는 흥분한 방청객들을 데리고 스튜디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빨간색 리본으로 장식된 폰티악 G6 276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깜짝 선물은 GM의 협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GM은 그들이 내야 할 세금도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제작진들은 선물을 받은 방청객들이 녹화 도중에 졸도할까봐 의료진을 대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날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은 무작위로 초대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보낸 사연을 보고 초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서부 개척시대 총잡이들이 몰던 것과 같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40만 마일, 약 64만 킬로나 달린 고물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낡은 자동차가 고장을 자주 일으켜서 수업에 늦을 때가 많습니다. 등등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자동차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윈프리 쇼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열쇠를 받아 들고서 열쇠다라고 감격하는 장면과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윈프리는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낸 돈이 아니라 GM이 새로운 자동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협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날 자동차를 받은 사람들은 새 자동차가 필요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겨우 27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편없고 제대로 되지 않은 우리들에게까지 말입니다. 또한 그때 받은 자동차는 6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미 폐차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사연을 보낼 때처럼 고물차가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자동차를 선물했던 GM도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GM이 자동차를 협찬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까지도 GM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낡아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은 이 땅에서 달아서 없어지는 꿈, 터무니없는 꿈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한평생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동차 열쇠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열쇠, 성령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쇠를 주셨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는 언제나 깜짝쇼입니다. 아니, 우리의 일상이 언제나 감격에서 감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평생은 고난의 파도를 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은총의 세월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짓누르고 넘어뜨리는 세속이라는 변사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변사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지 아니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욱 성장과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의 순간순간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열쇠, 성령의 열쇠가 자동차 열쇠보다 더 존귀하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는 망각하고 더 많은 자동차 열쇠를 갖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감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